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2024년 3월 22일 금요일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치시기 전날 밤 기도하실 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월드 크리스천 한국 방송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약 성경은 읽기 쉬운 성경 번역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새 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을 신약에서 한 장, 구약에서 한 장 함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요한복음과 구약 열왕기상입니다.
11장. 나사로라는 사람이 병이 들었다. 그는 베다니 마을 사람이었는데 베다니는 마리아와 그 여자의 자매 마르다가 사는 마을이었다. 이 마리아는 주님의 몸에 향유를 붓고 주님의 발을 자기 머리카락으로 닦아드린 여자이다. 병으로 누워있는 나사로는 마리아의 오빠였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렇게 말씀드렸다. 주님, 당신께서 사랑하는 사람이 병이 들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듣고 말씀하셨다. 이 병은 죽음으로 끝날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예수께서는 마르다와 그 여자의 자매와 나사로를 사랑하셨다. 예수께서는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으시고도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머무셨다. 그러고 나서 제자들에게 유대로 돌아가자 라고 말씀하셨다.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선생님,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유대 사람들이 선생님을 돌로 쳐서 죽이려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으로 다시 가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낮에는 12시간 동안 해가 있지 않느냐. 사람이 낮에 걸어다니면 걸려 넘어지지 않는다. 이 세상에 빛이 있어서 앞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밤에 걸어다니면 그에게 빛이 없으므로 넘어질 것이다. 예수께서는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우리의 친구 나사로가 지금 잠들었다. 내가 가서 그를 깨워야겠다. 그러자 제자들은 주님, 그가 잠들었다면 병도 낫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는 나사로가 죽었다는 뜻으로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나 제자들은 나사로가 정말로 자고 있다는 말로 알아들었다. 그래서 예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다. 나사로는 죽었다. 나는 내가 그곳에 있지 않은 것을 너희를 위해 기쁘게 생각한다. 이 일로 너희가 나를 믿게 될 것이다. 자, 이제 그에게 가자. 그때의 쌍둥이라고 불리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였다. 우리도 선생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러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벌써 나흘이나 되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오리가 조금 넘는 거리에 있었다. 나사로의 일로 많은 유대 사람들이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하러 와 있었다.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를 맞으러 나갔다. 그러나 마리아는 집에 있었다. 마르다가 예수께 말씀드렸다. 주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제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주께서 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 오빠는 다시 살아나 일어날 것이다. 마르다가 대답하였다. 마지막 날에 사람들이 부활할 때에 제 오빠도 다시 살아 일어나리라는 것을 압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마르다야, 내가 이것을 믿느냐? 마르다가 대답하였다. 예, 주님, 주께서는 세상에 오시기로 되어 있던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믿습니다. 마르다는 이렇게 말한 뒤에 돌아가 동생 마리아에게 가만히 말하였다. 선생님께서 여기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이 말을 듣고 마리아는 재빨리 일어나 예수께 갔다. 예수께서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시지 않고 그때까지 마르다가 당신을 맞이했던 곳에 계셨다. 마리아를 위로하며 같이 집에 있던 유대 사람들이 마리아가 재빨리 일어나 밖으로 나가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마리아가 울려고 나사로의 무덤으로 가는 줄 알고 그 여자를 뒤따라 갔다. 마리아는 예수께서 계신 곳에 이르러 예수를 보고는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려 말하였다. 주님, 주님께서 이곳에 계셨더라면 제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마리아가 우는 것과 함께 따라온 유대 사람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비통한 마음이 복받쳐 올랐다. 예수께서 물으셨다. 그를 어디 두었느냐? 사람들이 대답하였다. 주님, 와서 보십시오. 예수께서 우셨다. 그러자 유대 사람들이 말하였다. 그가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하였는지 보시오. 그러나 어떤 유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였다. 그가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지 않았는가? 그런 사람이 이 사람을 죽지 않게 해줄 수는 없었겠는가? 예수께서는 다시 비통한 마음이 되셨다. 예수께서는 나사로의 무덤으로 가셨다. 그것은 동굴인데 큰 돌이 무덤어기를 막고 있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돌을 옮겨라. 죽은 사람의 누인 마르다가 말하였다. 주님, 오빠가 거기 있은지 나흘이 지났으니 지금쯤은 냄새가 지독할 것입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그들이 돌을 옮기자 예수께서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말씀하셨다. 아버지, 아버지께서 제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언제나 제 말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이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셨다는 것을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고 외치셨다. 죽은 사람이 나왔다. 그의 손과 발은 좁고 긴 천으로 감겨 있었고 얼굴도 천으로 감겨 있었다.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를 풀어주어 가게 하여라. 마리아를 찾아왔다가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유대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말하였다. 그러자 높은 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유대의회를 불러모으고 말하였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소? 이 사람이 여러 가지 표적을 보여주고 있어. 그가 계속 이런 일을 하도록 내버려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게 될 것이요. 그러면 로마 사람들이 와서 우리의 성전과 백성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말 것이요. 거기에 있던 사람들 가운데 가야바라고 하는 그의 대제사장이 말하였다. 여러분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서 죽는 것이 온 나라가 망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야바가 스스로 한 말이 아니었다. 그는 그해의 대제사장으로서 예수께서 온 민족을 위하여 죽으실 것을 예언한 것이다. 그리고 그 민족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한데 모아서 하나가 되게 하려고 죽으실 것을 예언한 것이다. 그들은 그날부터 예수를 죽일 계획을 세우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유대 사람들 가운데로 더는 드러나게 다니지 않으셨다.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을 떠나 광야에서 가까운 에브라임이라는 마을로 가셨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 머무르셨다. 유대 사람들의 명절인 유월절이 다가오고 있었다. 많은 사람이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유월절에 앞서 몸을 깨끗하게 하는 의식을 치르려는 것이었다. 그들은 예수를 찾다가 성전들에 서서 서로에게 물었다. 당신 생각은 어떻소? 그가 명절을 지키러 오지 않겠소? 높은 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를 잡으려고 누구든지 예수가 있는 곳을 알면 자기들에게 알리라는 명령을 내려두고 있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본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에게 연락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이메일입니다. 이메일 주소는 knlskorea@gmail.com입니다. 우편을 보낼 수 있는 주소는 서울 강서우체국 443 54호이며 우편번호는 075822입니다.
out beyond my fault and saw my need. I shall forever lift mine eyes to Calvary to view the cross where Jesus died for me. How marvelous the grace that caught my falling soul. He looked beyond my fault and saw.
열왕기상 제19장. 아합은 엘리야가 한 모든 일과 그가 칼로 모든 예언자들을 죽인 일을 낱낱이 이세벨에게 알려주었다. 그러자 이세벨은 엘리야에게 심부름꾼을 보내어 말하였다. 네가 예언자들을 죽였으니 나도 너를 죽이겠다.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너를 죽이지 못하면 신들에게서 천벌을 달게 받겠다. 아니 그보다 더한 재앙이라도 그대로 받겠다. 엘리야는 두려워서 급히 일어나 목숨을 살리려고 도망하여 유다의 브엘사바로 갔다. 그곳에 자기 시종을 남겨두고 자신은 홀로 광야로 들어가서 하루길을 더 걸어 어떤 노담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에 앉아서 죽기를 간청하며 기도하였다. 주님, 이제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나의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나는 내 조상보다 조금도 나을 것이 없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는 노담나무 아래에 누워서 잠이 들었는데 그때 한 천사가 일어나서 먹으라고 하면서 그를 깨웠다. 엘리야가 깨어보니 그의 머리맡에는 뜨겁게 달군 돌에다가 구워낸 과자와 물 한 병이 놓여 있었다. 그는 먹고 마신 뒤에 다시 잠이 들었다. 주님의 천사가 두 번째 와서 그를 깨우면서 말하였다. 일어나서 먹어라. 갈 길이 아직도 많이 남았다. 엘리야는 일어나서 먹고 마셨다. 그 음식을 먹고 힘을 얻어서 밤낮 40일 동안을 걸어 하나님의 산인 호렙산에 도착하였다. 엘리야는 거기에 있는 동굴에 이르러 거기에서 밤을 지냈다. 그때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엘리야야, 너는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엘리야가 대답하였다. 나는 이제까지 주 만군의 하나님만 열정적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과 맺은 언약을 버리고 주님의 제단을 헐었으며 주님의 예언자들을 칼로 쳐서 죽였습니다. 이제 나만 홀로 남았는데 그들은 내 목숨마저도 없애려고 찾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이제 곧 나 주가 지나갈 것이니 너는 나가서 산 위에 주 앞에 서 있어라. 크고 강한 바람이 주님 앞에서 산을 쪼개고 바위를 부수었으나 그 바람 속에 주님께서 계시지 않았다. 그 바람이 지나고 난 뒤에 지진이 일어났지만 그 지진 속에도 주님께서 계시지 않았다. 지진이 지나고 난 뒤에 불이 났지만 그 불 속에도 주님께서 계시지 않았다. 그 불이 난 뒤에 부드럽고 조용한 소리가 들렸다. 엘리야는 그 소리를 듣고서 외투자락으로 얼굴을 감싸고 나가서 동굴 어귀에 섰다. 바로 그때에 소리가 들려왔다. 엘리야야, 너는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엘리야가 대답하였다. 나는 이제까지 주 만군의 하나님만 열정적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과 맺은 언약을 버리고 주님의 제단을 헐었으며 주님의 예언자들을 칼로 쳐 죽였습니다. 이제 나만 홀로 남아있는데 그들은 내 목숨마저도 없애려고 찾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돌이켜 광야길로 해서 다마스쿠스로 가거라. 거기에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시리아의 왕으로 세우고 또 님시의 아들 에우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라. 그리고 아벨 모홀라 출신인 사바스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네 뒤를 이을 예언자로 세워라. 하사엘의 칼을 피해서 도망하는 사람은 예우가 죽일 것이고 예우의 칼을 피해서 도망하는 사람은 엘리사가 죽일 것이다. 그러나 나는 이스라엘에 7천명을 남겨놓을 터인데 그들은 모두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입을 맞추지도 아니한 사람이다. 엘리야가 그곳을 떠나서 길을 가다가 사바스 아들 엘리사와 마주쳤다. 엘리사는 열두 겨릿소를 앞세우고 밭을 갈고 있었다. 열한 겨리를 앞세우고 그는 열두째 겨리를 끌고서 밭을 갈고 있었다. 엘리야가 엘리사의 곁으로 지나면서 자기 외투를 그에게 던져주었다. 그러자 엘리사는 소를 버려두고 엘리야에게로 달려와서 말하였다.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작별 인사를 드린 뒤에 선생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말하였다. 돌아가거라. 내가 네게 무엇을 하였기에 그러느냐. 엘리사는 엘리야를 떠나 돌아가서 겨릿소를 잡고 소가 매든 멍에를 불살라서 그 고기를 삶고 그것을 백성에게 주어서 먹게 하였다. 그런 다음에 엘리사는 곧 엘리야를 따라가서 그의 제자가 되었다.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피조물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허무에 굴복했지만 그것은 자유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굴복하게 하신 그분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소망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곧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영광된 자유를 얻으리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 2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인간이 저지른 죄악 때문에 이 세상은 신음하고 있습니다. 절망에 빠진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는지 로마서 강좌를 통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을 박해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빌어주십시오. 그들을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십시오.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 서로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교만하지 말고 사회적으로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과 기꺼이 사귀십시오. 우쭐대지 마십시오. 누구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조심하여 모든 사람의 눈에 바르게 보이는 일을 하십시오. 여러분 쪽에서 할 수 있는 데까지는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에 맡기십시오. 성경에도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다. 원수 갚는 일은 내가 할 일이니 내가 갚아줄 것이다. 오히려 너의 원수가 배고플 때에 그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너의 원수가 목말라 할 때에 그에게 마실 것을 주어라. 너가 이렇게 함으로써 그의 머리 위에 불타는 숯불을 쌓는 것이 된다 라고 하였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을 행함으로써 악을 이기십시오. 읽어드린 말씀을 중심으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라는 제목으로 나눕니다. 오늘 본문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속에서의 삶의 자세는 첫 절이 서론이라면 마지막 절이 결론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14절인데 세상의 어떤 윤리나 종교도 원수에 대하여 이런 자세를 가르치는 것은 없습니다. 성미가 급해서 늘 원수들 앞에 설치던 베드로 사도조차도 마침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성급하게 남을 평가하고 경계하고 미워하다가 나중에 돌아서서 미안해하고 후회하는 경우들이 많은 가운데 이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는 말씀을 깊이 음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축복의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므로 그 귀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영광된 권한을 핍박하는 대상을 위해 기도하여 그 사람을 변화시키든지 아니면 그 축복을 상대가 받지 못하여 그것이 자신에게 되돌아오건 말씀대로 행하기만 하면 손해날 것이 없는 것으로 믿져야 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 빈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누가복음 10장 5절 6절에 약속하신 사실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축복의 귀한 권한을 사장해 버리지 말고 주님 오실 때까지 열심히 사용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이 세상에는 복이 되는 귀중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15절 16절 말씀 중심으로 동고동락을 당부하십니다. 고통도 기쁨도 함께 나눌 것을 당부하는 거지요. 범죄한 에덴 이후에 사람들은 나눔이 아니라 경쟁의 형태로 변하여 아담과 하와 때부터 이미 부부간에도 불행의 원인을 자신 속에 찾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늘 상대에게서 찾으려는 사악한 습관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오늘의 시대에도 외형적으로는 즐거움의 잔치도 축하해주고 어려움을 당한 동료에게 위로는 하는 일들이 있기는 하지만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이 교훈은 이런 정도에서 머무는 의무적인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사람들은 결코 상대적인 가치에 머무르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죄가 아닌 이상 어느 누구의 즐거움에든지 함께할 수 있는, 그래서 그 기뻐하는 자들이 더 큰 감격을 갖도록 돕는 적극적인 기쁨의 나눔과 슬픔을 나눠지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15절인데 단순한 권면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특히 가족이나 친척, 동료가 즐거워하거나 슬퍼할 때 나눌 수 있지만 자신을 미워하거나 적대시하는 사람들의 형통과 고통을 자신의 것으로 나누는 것은 결코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 즐거워하는 자들, 우는 자들은 반드시 그런 사람들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늘의 가치로 사는 사람들은 이런 이유 때문에도 사람들로부터 다르게 취급될 수 있을 겁니다. 결국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 수 있기 위해서는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16절에 삶의 자세가 되어야 가능할 것입니다. 여기서도 죄인에 대한 긍휼과 함께 겸손이 중요하고 자신을 더 나은 존재로 생각지 않을 때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같이 두거나 낮은 데 둬야지 높이 두어서는 주님의 명령을 어떤 것도 순종할 수 없음을 배웁니다.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진정한 즐거움도 없고 슬픔을 다 소화하지 못한 인류를 위하여 그 낮고 천한 고통의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중심에 모심으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주변의 기쁨을 나의 기쁨처럼 즐거워해 주고 슬픔을 나눠지는 모습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므로 주님께 영광이 되며 주변이 화평의 복음으로 충만해지는 도구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17절에서 18절 말씀 중심으로 악에도 선으로 대항하는 평화의 도구가 되라고 하십니다. 우리 사람은 악을 대함에 있어서 악으로 대하는 것이 지극히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러나 악은 악으로 정복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도께서 악을 도말하시기 위하여 의로운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셨음에도 우리는 곧잘 악의 악으로 대항하려는 무모함을 보일 때가 많습니다. 특히 이 대상이 아무에게도 또는 모든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악으로 대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선한 일을 해야 될 대상은 이 인류 모든 사람들 앞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교회 속에서 섬김과 교제 속에서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는 9절 하반절의 당부를 생각한 바 있습니다. 바로 오늘 17절의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는 말씀도 교회 속에서와 다르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의 지침이 다를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베드로는 좀 더 적극적인 당부를 주고 있는데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오?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 악보다 선을 행함이 얼마나 유익한가를 가르칩니다. 물론 여기에 선은 하나님을 닮은 자세를 말씀합니다. 주위에서 봐야 할 것은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한 것인데 도모하라, 프로노에오, 미리 알다, 돌보다, 관심을 가지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선을 행할 것을 늘 미리 준비하고 계획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세상에 어떤 일을 하려고 하든지 미리 그 일에 선을 행할 것을 계획하여 주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라는 말씀입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18절인데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과도 화평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평화의 하나님이시고 화평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문제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평화의 사자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전제되는 것 역시 할 수 있거든입니다. 이 전제는 화평을 이룰 수 없는 대상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평화의 관계를 원해도 상대가 거부하는 어쩔 수 없는 대상을 말하는 것이죠. 다윗 시대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은 평화의 시대에 자신에게 대하여 의심 없이 나온 두 사람을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샤 같은 사람들이죠. 칼로 죽임으로 많은 공로에도 불구하고 자신도 같은 운명으로 죽고 말물. 열왕기상 2장 5절이나 34절에서 봅니다. 할 수 있거든이라는 또 다른 의미는 모든 사람들과 평화할 수 있는 능력을 다 동원하라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먼저 모든 일을 평화로 가져가기 위하여 애쓴다면 불행한 일에 가슴 저미는 일은 많이 줄어들 것입니다. 악을 악으로 대항하면 결국 나도 악의 도구가 될 뿐이기 때문에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고 당부하고 귀도인의 한계를 넘어서서 모든 사람들과 화평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평화의 복음을 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19절에서 21절 말씀 중심으로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몫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스스로는 아닐지라도 어쩔 수 없이 원수로 자처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할 것인가를 지적합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에게는 원수라는 대상 자체가 이 세상에서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나는 너희에게 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마태복음 5장 44절인데 우리의 대적은 오직 마귀 사탄, 즉 하나님의 원수일 뿐입니다. 이 악의 영들에 대하여는 영적으로 무장하고 적극적으로 대적할 것을 성경은 명령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까지죠. 그러나 이 어둠의 세력의 하수인 노릇하는 원수가 있을지라도 그것을 대적하는 데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다는 사실을 아시는 주님께서 그 원수를 우리가 직접 대항하는 것조차 경계하시는 겁니다. 비록 악의 하수인이 되어 스스로 원수로 자처할지라도 너의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하므로 너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20절에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보다 적극적인 원수에 대한 승리의 비결인 것은 이것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승리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악으로 악을 이길 수도 없고 악으로 악을 이겼다면 그것은 진정으로 이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갚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사탄의 수하에 사로잡혀 있는 가련한 영혼을 위하여 너의 원수가 추리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므로 너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20절 하반절인데 이것은 결과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유가 원수를 이렇게 힘겹게 하기 위한 것이라면 벌써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을 잃은 것이 될 것입니다. 결론적인 주님의 명령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21절의 말씀입니다. 절대로 우리가 악에게 어둠에게 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죄악의 방법인 같은 악으로 이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겨서 이기는 것이야말로 선으로 이기는 것이 될 것입니다.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높은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내 주는 선한 목자 나를 인도해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주는 내 목자 선하신 목자 어딜 가든지 함께 하시네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세상이 나를 아무리 억압하여도 때로는 근심과 걱정이 우리 마음을 짓눌려도 우리가 진리 안에 가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세상에서 가장 쉬운 것이라면 누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 깃발로 몰려들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다음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경고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이처럼 우리 자신을 부인하는 삶을 산다 하더라도 그것을 충분히 보상하고도 남고 기쁨이 충만한 삶이 그리스도인의 여정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의무를 우리가 잘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책임을 회피한다면 그것은 은혜를 모르는 배은망덕한 삶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의무는 그렇게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이에 대해 예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마태복음 11장 29절과 30절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것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요한일서 5장 3절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명예를 잘못 맨다면 그것이 무거운 짐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과 기쁨으로 그를 섬기기 원하십니다. 사람이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리스도를 섬기는 삶이 의무가 아니라 기쁜 일이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예배가 그리스도인의 의무이지만 우리가 그것을 그리스도인의 특권이 아니라 부담스러운 의무로 생각한다면 무거운 짐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신실한 그리스도인은 하늘 아버지를 사랑하고 그를 예배하기를 소원하므로 예배의 의무가 즐거운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께 물질을 바치는 것도 그리스도인의 의무 가운데 하나입니다. 내가 얼마나 바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나요?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질을 바치는 의무를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그것은 큰 짐이 됩니다. 왜냐하면 바치는 돈을 아까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실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물질을 바치는 것을 의무가 아니라 특권으로 여깁니다.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마태복음 22장 36절부터 40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 되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과의 관계를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모든 계명도 이와 관련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먼저 구하게 될 것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겠습니다. 로마서 13장 9절에서 우리가 도둑질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면 다른 사람의 것을 절대로 훔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은 그들에 대한 우리의 책임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관련된 몇 가지 의무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째, 예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시험 받으실 때 사탄은 예수에게 자신을 예배하라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대답하셨습니다.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누가복음 4장 8절 말씀입니다. 참된 예배는 우리의 행동과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숭배와 존중입니다. 우리는 다른 그리스도들과 함께 공적으로 예배드릴 수도 있고 개인적인 기도 등을 통해 개인적으로 예배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두 가지를 다 해야 합니다. 개인적인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것과 기도가 포함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늘 아버지께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인 이와 같은 헌신 행동을 소홀히 하거나 그만두면 안 됩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예배가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드리는 공적인 예배를 대체한다고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이 덜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히브리서를 보면 다음과 같은 분부가 나옵니다.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을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다른 일 때문에 공적 예배를 게을리 한다면 우리의 의무를 이행하지도 못하고 우리 하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특권을 다하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규칙적으로 모여 예배를 드리는 것은 초대교회의 특징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사도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매주 첫날 이런 목적을 위해 모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을 보면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떡을 떼는 것은 주님의 만찬을 의미하는데 주님의 만찬에 참여하기 위해 매주 첫날 모였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매주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쩌다가 한 번씩 모여 예배를 드리거나 한 달에 한두 번만 모인다면 이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우리가 자원해서 예배드리기를 소원할 만큼 커야 합니다. 자신의 창조주께 예배드리기를 게을리하는 그리스도인은 영성의 커다란 궁핍을 겪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의무 가운데 신실한 청지기가 있습니다. 청지기란 다른 사람의 소유를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소유를 전적으로 자신만의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시편에서는 이것을 다음과 같이 표현했습니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 것이로다. 시편 24편 1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영혼까지도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에스겔서 18장 4절에서는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 자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듯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므로 소유한 모든 물질과 재능, 심지어 우리 시간까지도 실제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행동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내가 지금 청지기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는가? 우리가 가진 돈을 헛된 것에 낭비한다면 하나님이 그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우리의 재능을 신실하게 섬기는 일에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낭비한다면 주님 앞에서 꾸중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시간을 헛되이 낭비한다면 청지기직을 잘 수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청지기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실제적인 한 부분이 그리스도의 사역을 확장하기 위해 우리가 물질을 바치는 것입니다. 신약성경은 주님의 사역을 위해 수입의 얼마를 바쳐야 한다고 명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에 대한 원리가 분명히 나옵니다. 그것은 수입에 따라 모아서 바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절 말씀입니다.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우리는 마음에 정한 것을 기쁘게 드려야 합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고린도후서 8장 2절 말씀입니다. 어떻게 그들이 가난한 중에도 풍성한 연보를 할 수가 있었을까요? 바울은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우리가 바라던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고린도후서 8장 5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소유만 주님께 드리는 것이 참된 연보가 아니라 자기 자신까지 드리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이렇듯 자신을 드려 주님을 섬김으로 궁핍한 중에서도 기쁘게 바칠 수 있었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 주라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둘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